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시고 이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온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는지, 정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를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이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을 계속 알게 되지만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할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라면 그거를 확실하게 말해주시고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많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행실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명을 했었고 정말로 본인을 믿음으로 살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매번 더 많은 증거를 원하기도 하고 매번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많은 핑계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까지 돼야 나의 이 정도의 기준까지 올라와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우리는 사실 실력이나 기준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마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2절을 잠시 보면요.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2절을 잠시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인간에게 시험을 주거나 인간에게 어떤 높은 기준을 도달을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성경에 보면 조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고, 또 계속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단의 자녀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인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선한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선한 길이 추상적으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라 라는 부분들도 물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그런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이 율법을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정말 메시아를 의지해야 되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그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는 희미했지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제사를 통해서 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었는데, 여기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실 인간의 반응이 계속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계속 성경을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말 보면 볼수록 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과의 떠남, 그냥 어떤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떠남, 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지를 계속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한 길을 따르라. 정말로 올바른 길을 따르라. 이 올바른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모든 악을 돌이키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행하셨냐면 많이 전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이루라. 정말로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때가 곧 있으면 오는데 빨리 회개를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실제적인 얘기를 할때뭐 이렇게 겉옷이 두개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는 없는 자에게 주라. 뭐 이렇게 군인이면 그 권세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하나님과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런 메시아이시라는 많은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 기대했던 메시아와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그 모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 본인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계속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기적, 여러 행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본인이 메시아고 본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길이고 본인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본인만이 정말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론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안 믿었을까?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그런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어떤 사람이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이분은 다른 선지자와 같지 않다. 이분은 정말로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이분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용납이 안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실 이 구절들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금식을 안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따르시지 아니하고 뭐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 많은 믿는 자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계속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로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또 그들이 양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또 영광과 언약, 율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지만 이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예, 메시아를 정말로 기다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대망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이들은 믿지 아니하겠다고 이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정말로 이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8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계속 설명하냐면 사실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씨의 언약이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씨의 언약이 이어오면서 굉장히 창세기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장자의 개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장자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고 장자에게 모든 것이 가고 이 장자가 계속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긴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거의 항상 이렇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그런 아들이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오히려 혈통으로 장자가 된 그런 아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선명하고 또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십니다. 뭐, 사실, 가인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여기, 야곱과 에서 같은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 뭐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얘기를 할때그 야곱이 이들을 양자로 삼을 때또 이렇게 장자부터 먼저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둘째 아이를 뭐 어쨌든 이런 패턴이 계속 보입니다. 왜 이런 거를 보여주시고 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결국에는 어떤 혈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자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정말 이 메시아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언약을 이어받는 자 정말로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 메시아의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의요. 의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받았다. 아니면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안 된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까지도 했냐면 내가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자가 될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되고 싶다. 정말로 이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율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될수 있느냐? 또 이분이 메시아라면 실제로 이렇게 강한 왕으로 일어나고 강한 모습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받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풀때 우리처럼 풀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푼다.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이렇게 마음에 메시아가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이런 의의를 쫓지 아니했는데 이방인들이 언약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속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역사도 맛보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된 이스라엘로 이들을 정말로 언약을 그 물려받은 사람으로 마치 장자가 그 언약을 받아야 됐는데 이게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없는 자가 이 언약을 받는 것처럼 이들이 받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이 100% 신학적으로 맞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메시아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걸림돌은 이들이 바라던, 그토록 바라던 그 반석이고 모퉁이 돌인데 이들이 믿지 못함으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되지 않고 구원의 소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소식으로 들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 되고 율법을 의지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기준을 이렇게 따른 자들에게는 정말로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고 그렇게 믿어왔던 기준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율법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렇게 제사를 신령하게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분 안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돌이 우리를 부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설명을 묵상하게 된 게 사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다시 우리가 시작했던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한 명에게 얘기를 했다. 내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한 명은 결국에는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했는데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의심 없이 누가 이렇게 다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간 아들이 실제로 밭에 가서 일을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와 너무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역사적으로는 뭐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언약을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언약의 어떤 소유자가 되지 못했고 계속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위를 행해왔는데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이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런 어떤 모순되는 어떤 약간 아이러니한 일을 한편으로는 그리는 거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기준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이시면 정말로 내 인생이 이 정도까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내가 믿는 것이 틀린 것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조금 낮은 사람들이 먼저 믿어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제 설명을 들으셨듯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굉장히 이들의 수준은 좋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고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를 이런 세리들이 이런 창녀들도 이들의 어떤 행한 그런 일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는 그런 시선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천국을 가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했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올바르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기준 이전에 어떤 열매 이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이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이분의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에 담지 못하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먼저 내세운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첫 아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자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기로 이렇게 장자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둘째 아들은 여러모로 믿지 않으려고 했고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게 되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많이 이렇게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주셨을 때, 우리의 기준부터 세우고 안 하겠다고 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이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 그 분이 충분한 것인데 그를 내가 못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믿음 안에 이 모든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리들과 창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보다 먼저 있고 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오히려 먼저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알렸고 계속 말씀을 알렸는데 심지어 이런 죄인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보고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32절에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로는 사실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건 없지만 정말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라고 했을 때이 구절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참녀들과 세리들이 계속 회개를 했고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는데 이들은 정말로 회개했고 이들은 정말로 천국을 얻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때참 감사하지만 이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안에서 뭐 누가 이렇게 보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분이 내 인생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안될 만큼 그분이 완벽하신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과 열매가 그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이거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기준대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분을 믿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